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페이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일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저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축복의 핵심은 어디냐면 그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물에 있습니다. 특정 인물 중심으로 세상을 정리하겠다, 정비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저 느낌, 뉘앙스가 아주 강렬합니다. 진정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말을 하시고 싶거든요. 하나님 전 축복받고 싶습니다 말을 하고 싶거든. 어떤 인물이 내 중심의 신지로서 딱 박히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성경상 합당한 그러한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물어보시거든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란 저주의 반대인데 무엇이 저주인가를 알면 무엇이 축복인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저주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라는 특정 인물요. 그래서 예수 누구누구 이렇게 특정 인물 있죠. 히딩크 이렇게 특정 인물 있잖아요. 누구든지 히딩크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누가 한다면 그럼 축복은 뭐냐 하면 그 사람 이론이 범주에서는 축복은 뭐냐 히딩크를 사랑하면 무조건 축복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소유물 중심이 아니고 인물 중심이에요. 인물 중심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 복 받고 싶어 라고 하거든 축복의 중심되는 인물이 내 마음의 주인공으로 확 이렇게 심어주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너무 이제 건성으로 이야기하면 세밀하게 이야기 왜 그게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드리는 사람의 것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뭐냐 기업이다 기업. 기업이라고 한 게 요새 사회에서는 뭐냐 하면은 회사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회사. 근데 옛날 말에 기업이라면 회사를 말한 것이 아니고 유산, 상속을 말합니다. 왜 같은 뜻인데, 대대로 내려오는 산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 대대로 내려왔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거,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 사람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인물이 등장해야 되고 인물 중심입니다. 인물이 등장해야 되고 그 인물이 등장해서 그 다음에 무사히 하나님의 요구한 바를 다 성과를 다 해내야 되고 다 이루었다가 돼야 되고 다 이루었다가 되게 되면 그 나오는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가 밟히는 삶의 몫으로 다 같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정비하고 우주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거 오시아는 원래 좀 복잡한 걸 이야기해요. 그게 좀 약간 깊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좀 세밀하게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이라는 것은 인물 중심이다. 인물 하나한테 축복하면 복이 되고 인물이 없으면 중심이 안 바뀌어 있으면 저주가 된다. 누구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좀 인물이 우리한테 해줄 건 뭐가 있는데 인물이 하시는 것은 그 인물이 하나님의 요구를 다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물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그 복의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을 공이 공유해서 같이 받는 그러한 체계, 그 체가 하나님이 구상했던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삭이고 아들 이름은 야곱인데 아버지는 지금 눈이 가쁘거든요. 눈이 어두워놓으니까 아직도 이건 야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가 딱 찍은 점 찍어놓은 맞이 예스라고 철두철미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축복을 내는 겁니다. 그 축복이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희 굴파하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주라는 복의 중심 인물 등장합니다. 주가 되고 내 어미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 다음에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따지고 보면 여기에 어떤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느냐 하면 네가 그게 자기는 그 복받은 사람이 자기는 그 저 야곱인지 모르고 예수인지 알지. 하여튼 누가 복받든 복받던 사람은 네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고 그럴 수 있다 라는 말은 안 돼요. 그 말은 이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이 그 네가 저 네 교회 다니나 어 네 예수님 어 그럼 하늘 아들이 어 그럼 네가 저주하고 저주받네 그래 이건 안 된다 이런 건 그건 아니에요. 당신 뭐예요?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는 축복은 있다면서 있어요. 그럼 네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지. 저주받고 말고요. 저주받고 말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크로스빌리에 보면 그래서 그 크로스빌리라는 것은 그 인터넷 사이트인데 거기 이런 분이 어떤 그저 목사님이 이런 걸 올려놨어요. 자기가 옛날에 신학교 때 성공을 했던 정경수 부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그저 여자분과 여러 관계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직득한 이야기했죠. 목사님, 그건 간음죄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당신은 3년 내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아무 건강 몸도 건강한데 차 사고 나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제 글을 올려놨는데 내가 보니 그분이 저주받을 거예요. 그분이 저주받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근본을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그 가난한 목사가 처음부터 그 사람은 예수를, 그 가난한 목사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뭐 도저히 안 믿고 하더니, 할 때도 안 믿고, 목사는 목사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남이 저주 안 해도, 곱게 죽어도 저주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도, 교통사고 받치 죽든지, 엎어져 사파트 죽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은 그게 편안하게, 아, 행복하다 죽어도 그게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저주지. 저주받을 해서 2년 6개월 만에 저주받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런 예수 믿고 있었더라면, 누가 저주해도 죽께서 저주한 저주는 저주가 안 바뀌고, 이 저주 안 되고, 여전히 축복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저주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축복하는 효과가 더 세요. 더 심각하게 있긴 해요. 이건 장대인데, 저거는 뭐, 비싸지고 있다가, 안 돼요! 그 정도로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체제, 우주의 하나님의 재편상 이 질서에, 남들이 저주관을 새롭게 여기다 집어넣는 것은, 그 마귀가 할 짓이지. 마가 협박용으로 할 짓이지. 그것은 주님은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내가 왜 그분이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 보면 마음속으로 가늠하니 가늠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늠죄는 10년 살고, 마음속으로 가늠한 건 10년 살고, 실제로 가늠하면 2년 6개월만 죽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가늠한 가늠 취급도 안 해줍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그런 식으로 따,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 우리는 이제 가다가 좀 다 퍼져봐야 돼. 다 맞춰야 돼. 그 사랑의 특징은 뭐냐?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그렇게 남이 당신 저주받았고 저주받고 협박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본인이 아직도 내가 저런 저주를 내가 받으면 난 무섭지. 아직도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한테 겁나니까 저 사람도 겁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 없어서 믿음 없는 자에게 남겨진 건 뭡니까? 세상적인 축복과 저주의 낭패잖아요. 그 사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혼돈히 받았고 사도바울도 저주 많이 받았어요. 사람 만나면 강도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굶기도 하고 40대 가면 매를 세 번이나 맞고 세상에 그런 저주 어디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더 저주 받았죠. 돌에 맞아 죽고 스데반 집사님 이미 내가 오늘 이 본문 중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우리 쪽에서 뭐가 잘못됐느냐를 따지지 마시고 그 자체가 악마의 시험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하느님께서 누구 특정 인물 중심에 예를 들어서 보면 주로 되네. 줍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분을 통해서 이 질서를 어떻게 재편성하고자 했는가 그것만 홀딱 마시면 되잖아요. 아멘하고 속으로 큰 소리 할 필요 없으신다면 속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한다 하고 그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지 마셨는지 주신 걸 알겠잖아요. 뭐가 부러워요? 인간 쪽에서 누구 저주받았다가 누가 망했다가 그거 보지 말고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성경에 나와 한 대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어떤 쪽으로 재편성하느냐 그 질서 체제를 우리가 하나 되면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네가 저주할 수 있고 네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지 누가 너에게 저주하면 너에게 저주한 바는 네 말고 다른 하느님이 계셔가지고 하느님이 그 사람 보고 저주를 내리지 네가 저주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저주 낸단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저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오나 봐라. 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 믿든지 아니든 말 자체는 이해되십니까? 네게 저주한 자는 첫째에서 네게 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한 사람은 저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가 준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약조가 되어 있어요. 약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복 받습니까? 저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 복의 중심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이래 나오면 되는 거야. 이래 나오면. 그거는 뭐냐? 주다 이거야. 주. 그래서 그 주가 누굽니까? 내입니까? 동생입니까? 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 아들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동생의 이름은 야곱인데 누가 후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곧 돌아가실 눈과 가쁘고 돌아가실 직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가 그 주의 자리 복의 중심 자리에 누가 서는지에 따라서 되는데 잽득같이 맞이 예수는 지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님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네가 백악해도 내가 주지 너는 주가 아니야 라고 자신만만해 했고 또 아버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는 불량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가만히 이게 늦게 낳았다는 죄밖에 되십니까? 멍청하게 형 저거 잘 뺏어버리겠다. 내가 저거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야심 따라서 바쪽 해가지고 뭐 또 내 이제부터 형은 내다 형이라 이렇게 하다가 근데 애들 장난이니까 그거 뭐 형도 속으로 네가 백날캐도 태어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의미 없어 아버지도 나를 사랑해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아버지께서도 몰표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 몰표가 아들한테 딱 줄라고 별미를 만들어 해가지고 아들 뭐 예찰 예술 줄 알고 착착같이 믿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도중에 그 저 야곱이 또 엄마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공작을 벌려가지고 그 축복을 빼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두 아들은 그 예언 따라 태어난 아들이에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예언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있는데,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과 강했고, 그 다음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두 민족이 동일한, 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열을, 다들 서열화 되는데, 하나는 주인이 되고, 하나는 종이 되는데, 문제는 큰 자가 어린 자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어스로는 인간 자체를 지금 헷갈리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먼저 태어난 놈이 자연스럽게 그냥 복에 중심되고 아무 일 없는 걸 가지고 왜 먼저 태어난 큰 자가 도리어 어린 자가 큰 자로 완전히 구해말 역전되듯이, 예? 군사상고, 야구 하겠습니다. 완전히, 왜 위치가, 거꾸로 도입이 되어버리냐, 거꾸로 되어버리죠. 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일부러 그렇게 합니까?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 된 놈은 나중 된다. 라는 것이 이미 범죄한 인간들의 기본적인 속성인 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얘들 아시고 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인간들은 이걸 당연한 걸로 이거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오산하고 있는 것이 너나 할 것이 다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중심 인물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낸다 이 말은 뭐냐면 소위 저 사람이 복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큰 오판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오판을 한 것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 오실 것이 모습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내용이 이래요. 누가 믿었으리요? 볼품도 없지. 허무할 만한 모양도 없지. 오히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는 모습으로 왔었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 남들 보기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채찍이 맞아 매가리 없이 그만 그냥 돼져버리는 죽어버리는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장 제일 싫어하는 상황 가장 하나님 인간들이 깊이 할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의 예수님이 구세주로 온 거예요. 누가 믿었으리요? 누가 알았으리요? 우리한테는 기이한 현상이에요. 정말 기이하다 마죠. 또 다른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든 사람이 이 귀찮다 설못자가 없다 무슨 소용이 있노 하고 그 버려지는 그 돌이 오히려 우리를 건지는 하나의 기초목이 돼 기초돌이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중심 인물을 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쉬운 문제예요. 아 당연하지 하나님 당연한 겁니다 라고 하겠지만 불교를 높이고 예수를 보평범한 인간 중에 하나를 보는 사람 앞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라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애를 들어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수를 하나님이 뚫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다운 사람을 건지고 인간 점심같은 놈은 버리고 이게 정상이지. 아니 이 인간 그런 인간의 행동 다 때려치우고 덜렁 나사렛 예수라는 낯선 분을 그것도 수입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외국에서 수입한 거 아닙니까? 종교가 그 이스라엘 수입한 거 아닙니까? 그 예? 택배로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덜렁! 이 세상에 그 메시아라 한 게 민족만 하나도 다 있는데, 그 세민족, 이민족 메시아는 안 되고, 해피는 히브리인들이 세운 소수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그 팔레스타인의 소수민족의 메시아만이, 에이, 온 우주에 구세주고, 그걸 믿지 않으면 무슨 저주를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예. 이 과학시대, 예. 그런 신화적인, 비과학적인 선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비과학이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신화에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당시도 안 믿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안 믿었어요. 당시도 안 믿었어요. 누가 믿어요? 세례나 창기나 믿었지요. 누가 믿었어요? 심지어 저런들도 안 믿었어요. 성령이 오니까 믿었지요. 사도 바울 말하기에 이걸 비밀이라. 감추어진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남들께 짓밟히고 무시당한 인간이 어떻게 역전해서 그분을 주로 모셔야 된다. 에이구, 몇 번 못한 놈을 뭘 주로 모셔요. 안 모시면 네 저주인데.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우리 양심을 호소하듯이 와야죠. 이거,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주 개념이 어떻게 역전되는가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저 창세기 36장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서, 곧 에돔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해서, 자, 예, 아까 그 예언서의 예언은 뭡니까? 두 민족이지. 그게 두 아들이라고 보지만 아들이 크면 민족이 되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조상이 되니까. 예수 야곱이지만 둘이 싸우지만 둘이 싸움을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대대로 이어져서 큰 아들 이쪽에 민족이 따로 있고 이쪽 민족 따로 있는데 그 두 민족을 싸우고 큰 민족이 오히려 어린 민족을 추락고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역전의 현상을 주께서는 만들기 위해서 상수기를 놓고 싸우게 태에서부터 싸우게 한 거예요. 그것은 누가 축복의 자리에 있는가는 이거는 이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 투쟁이 일어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했단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36장에 보면, 예스, 곧 에돔의 대라가 일하니라. 에돔의, 예스, 에돔의, 예스, 에돔이는 예스가 커서 만든 나라예요. 에돔, 예스, 곧 에돔의 후손 나라니까, 예스의 후손된 나라니까, 에돔의 대라가 일하니라. 하고, 예스가 가나안 민족의 해쪽 속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37장에, 이전에 보면, 이제 야곱이 나오죠. 에돔은 쭉 이야기했으니까, 37장이면 이제 야곱 이야기할 텐데, 야곱의 약점은 이래 하나 해놓고, 야곱 이야기하고 나온 게 아니고, 요셉 이야기 나오죠. 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마지막 어려운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39절에 보면 지금 예수가 아니 이삭이 야곱한테, 물론 예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가 야곱이잖아요. 야곱한테 축복을 하죠. 그러면 예수가 야곱은 형제가 하나밖에 없죠. 둘이 3명, 4명이 아니라 5명이 아니죠.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29절에 보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들의 아들들이 내게 축복하여 내게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한 자를 보고한다. 지금 야곱의 형이 예수밖에 없고 예수의 동생이 야곱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축복의 내용이 야곱한테 하든지 예수한테 하든지 그 어떻게 둘밖에 없는 형제간 사이에서 할 말이 내 형제들이라는 이 복수 개념이 왜 나오냐면 형제들이 어떻게 내게 굴복합니까? 그리고 야곱한테 지금 해주면 야곱한테 이게 야곱은 형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형들이란 말이 안 돼.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형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 예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는 형들이 많았어요. 요셉에게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뭐, 갓, 아셀, 예? 이사갈, 세블론, 요셉, 베냐민, 요셉 빼고 베냐민. 그러니까 11명의, 베냐민 동생이니까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예언을 채우는 것은 야곱이 아니고 기는 아들 하나 잃어버린 것 뿐이고, 야곱이 아니고, 야곱에서 태어난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그 아들의 운명은, 할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내려준 예언대로, 예언의 신하대로 움직여 나가서,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뭐 그렇다. 사실 앞에 지금 족보가 복잡해가지고요. 아버지가 이삭이, 이삭은 할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야곱이고 요셉은 제일 밑에고. 할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되는 야곱에게 내려준 예언은 야곱이 달성해야 될, 야곱에게 붙이는 운명이에요. 운명인데, 그 운명이 내용이 보니까, 야, 형제가 불밖에 없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 엉뚱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 이 말이죠. 뭐냐, 형제들이 네가 죽어야 되고, 뭐 어떻게, 그 이야기는 야곱한테는 해당이 안 되더라, 말이죠. 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창세기 이 37장에 보니까, 야곱에게 태어난 아들 하나, 요셉이라는 아가 있는데, 걔는 꿈을 꿔가지고, 그 꿈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무슨, 이거 든지 필요 없다. 이거 팔리버려.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취급받아서 형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는데 나중에 창세기 그 40장에 보면, 45장에 보면, 오래 형제들이 죽어야 돼요. 형제들이 그걸 절하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내린 예언은, 그 예언은 지가 받아놓고, 그 성취는 어디쪽에서 성취냐 하면, 지 아들 요셉을 통해서 성취를 해내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축복으로, 축복의 중심인물은 사람들이 야망과 야심과는 정반대되는 위치에서 등장될 것입니다. 그분이 장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여러분들이 주를,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 정말 여러분들의 야심과 욕심을 이루는 그러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욕심과 야심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성전자로 오시함에 했던 그런 낮아진 모습의 예수님입니까? 그걸 이미 야곱의 예언과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철저하게 짓밟힌 희생된 분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도 몰랐고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했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